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즉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그 만화가 어느 신문에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고바우 영감이라는 그 만화가 어떤 거냐면 그 고바우 영감이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그 낮잠을 잘 때 누군가가 그 고바우 영감의 안경에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습니다. 그리고 막 깨죠. 예, 흔들어 깨울 때 그 고바우 영감이 눈을 팍 뜨고 깼는데 앞에 온통이 세상이 다 빨간색이라서 막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봅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석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도 볼 수 있고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은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경험, 어릴 적부터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느냐, 어릴 적부터 어떤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왔느냐, 어릴 적부터 무엇을 보고 성장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부모가 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삐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을 덧입고 성장한 결과로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늘 부모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늘 저주스러운 이야기, 네가 하는 일이 늘 그 모양이지. 네가 아는 거야 뭐 그 모양이지. 얼마나 모자라다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막 이야기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요. 부정적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경험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성장의 배경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어릴 적부터 경험되어진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편향적이고 제한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즉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수여하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잘못 볼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후회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실수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종합적이에요. 하나님은 단면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해석해낸단 말이죠. 정확히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늘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편협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얘기합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우리가 수없이 읽었고 외웠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눈은 외관상 보이는 느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느낌대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 잘나면 됩니다. 예쁘면 됩니다. 잘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후하게 매겨집니다. 그게 정확할까요? 그게 정말 정확한 판단일까요? 그러면 얼굴이 좀 못난 사람은 다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좀 외모가 좀 부족한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외모 지상주의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죠?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만 돼도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뻐지려고 노력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내용도 없이 겉모습만 취장하는데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포장된 사람이면 괜찮겠어요. 나만 포장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도 포장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포장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겠습니까? 그 만남이 진실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본다고 하지만 아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정말 잘못 봤다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차원 높은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바꿔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삶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균형 감각과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라보는 관점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편협하게 나의 위주로만 생각한다. 이것이 먼저 벌써 볼 때부터 먼저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나 위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잘못 보는 시작이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화로움. 조화로움이 뭐지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보는 거지요. 함께 마음을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바라봐 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굉장히 나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이미 벌써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감각과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애초부터 이 아이는 정말 때를 많이 쓰고 고집을 많이 피고 정말 뭐 분리 정서 그런 어떤 정서로 가득한 그런 아이들로 태어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 탓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이 탓할 일이 아니에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얘기할 게 아니에요.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부모 닮지요. 예? 부모 닮잖아요. 아이들이 누구 닮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내내 보고 자란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란 말이죠. 결국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자란 거란 말이죠. 대개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이 떼쓰기와 울음, 폭력성과 불안 등으로 나쁜 성격을 형성해 가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법에 있다는 거죠. 또는 잘못된 애정 표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균형감각과 조화로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아이를 명품 인재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평소 내 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감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을 바꾸면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 아이의 그 잠재된 능력을 더 많이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 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지요. 이 모습을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맞게 만들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이 먼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허접한 사람들을 아무나 뭐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와서 우리 정탐 한번 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정탐꾼을 뽑은 사람들을 보세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얘기합니다. 지휘관들이에요. 각 지파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휘자들이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수령된 사람. 아, 우두머리죠. 예, 우두머리. 그만큼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만큼 거기에 따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인정도 받고 지도자로서 상당한 식견도 갖추고 있고 또 그들은 판단력도 빠른 사람들입니다. 갖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말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 두 명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수준 미달이었다는 얘기예요. 수준 미달이에요.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다 탁월한 나름대로 지파별로는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두 명을 제외한 열 명은 다 수준 미달이었어요. 왜 거기서 수준 미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수준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은 현재의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예 그들은 그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바로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키던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단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정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길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키가 큰 족속들을 가리켜서 안악자손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그러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강조하기를 원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객관적 보고를 하지요. 좋은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눈이 빠져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열등감. 32절부터 33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나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이들의 말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이 땅의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일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얘기합니다. 악평했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생각을 바꾼 것입니까? 너무 좋은 땅인 줄 알지만 내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턱없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해요.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좋은 것을 나쁘게만 해석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여. 스스로 어떻게 작다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미성숙한 판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도 말하겠죠. 나는 메뚜기다. 아이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지,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지 참으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나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뚜기가 무엇입니까?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 신앙을 갖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뚜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나중에 누가 이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강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처럼 미리 걱정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까요? 이런 일이 많아요. 메뚜기라고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염려합니다. 하나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키우지 않습니다. 너무도 믿음의 야성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무엇이 더 영향력이 커요?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준 그 보고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들이 칼에 죽을 것이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두 명의 정탐 보고한 내용보다 이 열 명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믿음으로 상황을 보니 상황을 못 보고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키우지 마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때는 메뚜기 같다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평생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의기소침해하고 늘 절망하고 늘 내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악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넉넉히 믿음의 야성을 키워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는 나약한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거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춰야 될 거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힘을 얻습니다. 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